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서론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설교하기 전에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상징들과 그리고 또 재앙과 심판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나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이단이 되었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먼저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이 밧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하여서 일곱 교회의 편지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거기에서 받아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이 환상 중에 신비로운 것을 보고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즉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요한은 밧모섬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았고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한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한이 이것을 편지로 기록할 때에는 이 요한의 그 인격과 요한의 그 문학적인 자질과 그 요한의 깊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였는데, 특별히 그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서신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였는가? 그가 편지로 이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편지로 교회에 주었을 때에 요한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였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요한이 본 환상과 그가 이 들은 말씀과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그와 같은 묘사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뭔가 여기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며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할 때 이 계시는 묵시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1세기에 이 요한 계시록과 비슷한 이 묵시문학들이 존재했는데 그 묵시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와 묵시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인데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일들을 아주 신비로운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오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재앙과 심판에 대한 기록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사용하였던 그 비유와 사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과 가지고 있는 그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이 서신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과 재앙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요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왔던 오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 중동 어디에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예언해주는 그와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요한은 그런 것을 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교회에 알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와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예언해주는 책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 즉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이 감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즉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소식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계시와 또 예언은 다른 것이냐? 라고 말할 때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요한은 자신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역할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매우 해박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한 말들, 그리고 묘사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과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거의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낯선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이 예언이라는 말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이란 말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 이 예언자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주요한 임무가 아니라 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는 항상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해석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적용시키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례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와 같은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선지자로서 즉 예언자들의 자리에서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도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 계시록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을 보시면 1장에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말씀 보면은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하면서 그가 본 이 환상 중에 본 이 주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묘사가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하나님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 하나님을 보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묘사할 때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본 그 하나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이 본 하나님과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4절에 보면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은 이 편지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편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편지는 어느 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가 서로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도록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이 일곱은 언제나 완전수를 말하는 것인데 즉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곱 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받도록 주어진 그와 같은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편지는 1세기에 있는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1세기의 성도들 그들의 삶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듣고 알아야 할 영적인 주님의 교훈이 이 서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요한이 매우 나이가 많은 때이고 그가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와 같은 시기라고 보는데 AD 95년경에 이 서신을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즉 로마에는 수많은 신이 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들조차도 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에 그를 신으로 추앙해서 그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에게 분향하도록 하는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네로는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 이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81년에서 96년에 통치를 하였던 이 도미티아는 황제 숭배를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곳곳에 로마 이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그를 숭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이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그와 같은 이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였고, 이 경제적으로도 이력 재리가 밝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 시대부터 로마의 황제와 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거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이 유대교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신앙을 인정해 달라고 항상 로비를 하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황제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황제의 동상 앞에 가서 절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황제를 위하여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였고,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든지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할례와 이 율법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였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가 공식화된 이 로마 사회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도니아의 총독인 플리니는 그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의 동상 앞에서 향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세 번 이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거절할 때 그 사람은 즉시 처형하도록 그렇게 언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분향하고 기도하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1세기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 위태로운 것이었고, 그들이 경제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고난과 삶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제국 안에 살아가는 한 그들은 끊임없이 이 황제 숭배의 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도피해서 살 때는 경제적인 삶, 그리고 정치적인 삶, 그 모든 그 사회의 삶으로부터 그들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숨든지 은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보이는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황제의 권위 위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참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가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어떤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편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에서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편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인사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의 아들 성자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에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부, 성령, 성자의 순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묘사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에게 이 주어진 이 말들을 읽어보시면은 요한이 일상적인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되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을 장차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념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차 오실이라고 할 때는 우리 누구를 생각하죠?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자께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장차 오실 이는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차 오실 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세기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현실의 삶은 그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로마의 황제와 그 관리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항상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의 이 통치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 통치자들 위에 더 높으신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심판자이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부에 대한 묘사도 한번 보십시오. 성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즉시 아, 이분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지시했는가 하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말할 때 우리들은 천상에 있는 보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이 묘사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묘사인가 하면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소에 오면 성소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향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바로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고통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요한이 아주 길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의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1세기에 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충성된 분이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충성의 길을 우리 성도들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충성되게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현실에 보기에는 이 땅의 임금인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숨쉬는 것까지 다 심판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 땅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의 임금들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수고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세기의 성도들은 참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명의 위험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배척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 강한 유혹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 같이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 이후로 400년간이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강건한 나라로 존재합니다. 현실의 국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보시면은 그 지하 수십 메다, 수백 메다 아래로까지 거미줄처럼 뻗쳐 있는 그 지하 카타콤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를 가보시면 거기에 이 굴을 뚫고 살았던 즉 권력자들을 피해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유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흔적들이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유적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자연인의 상태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변화를 올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영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처방, 그 힘, 그 비결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성도들만이 자신들의 현실에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불신앙의 세상과 권력자들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항상 그 도전과 유혹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현실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현실의 삶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제정신으로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래의 이 문화적인 압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조차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유혹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압박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라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압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속적인 삶을 강요할 것이고 우리의 동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세상의 낙을 누리자고 유혹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돈을 위해서 주일도 좀 빠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타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가질 때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에 세상은 우리 마음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도 가벼운 것이 되고 세상 친구들의 말도 허망하게 들리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말들, 세상이 하는 위협들, 세상이 하는 유혹들은 우리의 귀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내적인 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고 무슨 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전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이고 참으로 아무 소망이 없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가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형적인 특권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통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